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16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이 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과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2008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7차례 개최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경찰차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경찰차에 돌진한 차량이 폭발했고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이 차 안에서 소총과 권총 그리고 가스통 등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인터넷에 사고 현장을 경찰이 장악했고 다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공격 같다며 폭탄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대테러 검찰은 사건이 난 지 몇 시간 뒤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지난 4월에도 경찰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 명백한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라고 영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크레시다 딕 런던 경찰청장은 19일 기자들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여러 부상자의 생명이 위독하다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북부 한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는 18일 밤 한 남성이 승합차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다친 사람들은 모두 이슬람교도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체포된 남성이 웨일즈 카디프 출신인 올해 47살인 데런 오스번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국교 단절과 육해공 노선 폐쇄를 되돌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19일 카타르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고 비난하며 2주 전 해당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카타르의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외무장관은 수도 도하에서 기자들에게 압박이나 봉쇄를 통해 강요되는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5일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자국 내 카타르인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카타르로 연결되는 노선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한편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협상의 전제 조건인 봉쇄를 푸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다국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테러와 과격폭력에 관한 동영상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켄트 워커 부사장은 18일 회사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을 찾아내 삭제하는 노력을 여러 해 동안 펼쳤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내용을 식별해 삭제하는 4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새 조처들에는 테러 관련 내용을 더 빨리 식별하고 선동적인 종교 우월주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찾기 힘들게 하는 기술 개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식별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5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18일 치러진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 이긴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고 19일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토프 가스타르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18일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며 진정한 승리는 많은 것을 바꿀 5년 안에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정진하는 공화국 앙마르슈와 연대 세력인 민주운동당은 18일 끝난 2차 선거에서 모두 350석을 얻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 UN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6,5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고 숫자의 난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든 고향을 떠나 떠들고 있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최초로 난민 출신의 최연소 친선대사가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9살의 여성인 무준 알멜레한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2013년 가족과 시리아를 탈출한 뒤에 요르단에 있는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3년간 지내다 지난해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알멜레아는 난민으로 지내면서 어린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교육과 미래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다라면서 유니세프와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서게 돼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교육활동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알멜레아는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난민 출신으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0도, 신의주 18에서 2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에서 31도, 함흥 17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5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곡입니다. Son of a Preacher Man. 풋사랑에 빠진 남녀의 설렘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Billy Ray was a preacher's son And when his daddy would visit he'd come along When they gathered around and started talking That's when Billy would take me walking Out through the backyard we go walking Then he'd look into my eyes Lord knows to my surprise The only one who could ever r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The only boy who could ever t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Yes he was, he was Yes he was Being good isn't always
No matter how hard I try, when he started sweet talking to me, he come and tell me everything is alright. He kissed and tell me everything is alright. Can I get away again tonight? The only one who could ever r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The only boy who could ever t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Yes, he wa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이딴 테러를 비롯한 대형 사건 사고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치적인 곤경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지난해 6,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크게 승리를 거뒀군요.
예, 일요일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하원 의원 총선거 결선 투표에서 레피블리크 앙마르슈, 전진하는 공화국과 민주운동당으로 이루어진 집권당 연합이 전체 577석 가운데 350석을 차지했습니다. 원내 의석수 약 60.7%를 얻어서 압도적인 과반 정파가 된 건데요. 민주독립연합을 포함한 공화당 계열이 137석 얻어서 제일 야당이 됐지만 의석수의 차가 워낙 커서 집권 세력이 맘만 먹으면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됐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마르슈와 또 민주운동당 연합이 압승한 것에 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죠.
예, 지난주 1차 투표 종료 후에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전체 577석 가운데 400석을 훌쩍 넘겨서 77%까지 가져갈 걸로 전망됐다가 최종 350석으로 60.7%를 차지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다수당이 된 겁니다. 지난해 4월에 마크롱 후보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서 조직된 정당인 앙마르슈는 기존의 의석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근대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변혁이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연합의 의석수는 기존의 280석에서 29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집권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것 외에 또 다른 큰 변혁이 있었다고요?
네, 정치 개혁과 이를 위한 세대 교체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앙마르슈가 이 총선 후보자를 대거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고요. 이들이 대부분 기존 정치인들을 꺾고 의회에 진출했는데요.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7살로 직전 의회보다 10살 정도 젊어졌습니다. 최연소는 24살의 여성 변호사인 티파니 드구아나 당선자인데요. 여성이 200 23명이나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들의 의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 얼굴들이 의회 대거 진출하다 보니까 화제의 당선자들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예, 2010년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세드리크 빌라니가 의회에 진출했고요. 또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생존자인 입양아 출신의 27살 경제학자 에르브 베르빌도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 입양아 출신 34살의 의사인 조아킴 송 포르제도 화제의 당선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 이름은 손재덕 씨입니다. 스위스 로잔대학병원 신경방사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유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해외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네. 자,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내에서 아주 탄탄한 정치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양대 개혁이 노동과 정치 개혁인데요. 프랑스 새 의회는 다음 주에 회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정치개혁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의회 진출하면서 첫 발을 뗐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화, 다시 말해서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걸 노동개혁의 중점 과제로 내건 마크롱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입법에 조만간 돌입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주요 외신들은 집권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투표율이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가장 낮은 약 42%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의 무능과 부패에 실망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더욱이 악마르 슈 압승이 예상되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월요일 19일로 공식 시작됐죠.
네, 지금부터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영국 안에서 이 탈퇴의 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구체적인 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의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EU 측에 전달했는데요. 관련 일정에 따라서 일요일부터 영국 정부와 EU 집행부의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와 영국 협상단을 이끈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월요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제와 일정에 일단 기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협상의 쟁점이 뭔지요?
예, 가장 큰 관심사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장해온 하드 브렉시트가 실현될지 여부입니다. 이 하드 브렉시트란 EU 공동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EU와 관계를 단절하는 건데요. 메이 총리와 영국 집권 보수당은 EU와 약속한 분담금을 탈퇴한 이후에도 낼 수 없다면서 이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 등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시장 접근법을 유지하고 또 EU 국가 주민들의 영국 내 거주권 그리고 취업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과 느슨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하드 브렉시트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안에서 여러모로 곤경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EU 탈퇴 협상을 주도할 힘을 모아달라면서 추진했던 이달의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18년 만에 과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사이에 테러, 대형 사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메이 총리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영국 수도 런던 북부 핀스버리 파크 모스크 인근에서 이 차량 돌진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런던에서 석 달 새 세 번째 일어난 차량 공격입니다. 앞서 이달 지난달 중순에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폭탄 테러가 나서 20명 정도가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고요. 또 지난주에는 런던 시내 24층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석 달 새 이어진 대형 사건 사고에 메이 총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상황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지도력이 크게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엔 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예,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유엔 난민기구가 이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2016 연례 국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강제 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0만 명이 더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113명당 1명이 강제 이주민이거나 이 난민이란 의미고요. 매 1분당 20명씩 강제 이주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강제 이주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강제 이주민은 전쟁이나 폭력, 인종, 종교, 정치나 사상의 차이로 인한 박해 등을 피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크게 자국을 떠난 난민들과 자국 안에서 떠돌거나 낯선 곳에서 살게 된 국내 실향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강제 이주민 가운데 약 3분의 2는 국내 실향민들이었고요. 해외 난민은 2,2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난민의 절반은 어린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량인 1,200만 명이 난민 또는 국내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터키나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UNHCR 보고서는 그 뒤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남수단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세 개 나라가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절반 이상 55%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남수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증가하는 나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남수단의 난민은 약 140만 명, 국내 실향민은 2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요?
예, 터키가 3년 연속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우간다 순인데요. 레바논은 특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서 6명당 1명이 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망명 신청을 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선진국을 원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독일이 7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이 26만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호자 없이 어린이 혼자서 난민을 신청한 건수도 7만 5천 건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난민들의 거의 대부분 84%는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국제사회의 기부금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UNHCR은 국제 난민 문제를 떠맡기에는 이들 가난한 나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부유한 나라들이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UNHCR은 시리아 난민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서 80억 달러의 지원금을 국제사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들어온 기부금은 23%에 불과합니다. 한편 세계 최대 난민 프로그램 후원국인 미국은 지난해 15억 달러를 UNHCR에 기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외국 지원 국무부 예산을 31%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기사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연방 대법원이 인종차별의 의미가 있는 상표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하고 정부가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논의가 상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일요일 여러 TV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큘러 변호사가 CBS Face the Nation 방송에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president has not been and is not under investigation. So this was his response by Twitter.
네, 사실을 말하자면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받은 일이 없으며 현재도 조사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세큘러 변호사는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한 말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 나온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FBI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자 얘기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이후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라는 구름을 걷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16일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하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코미 전 국장 해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것은 곧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받고 있지 않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에서 이 조사받는다는 말을 한 걸까요?
네. 일요일 방송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큘러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최근 보도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5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일이 없는지 이 특검이 조만간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또 리처드 리짓 전 NSA 부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란 겁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로젠스타인 이 법무부 부장관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이 세큘러 변호사가 특검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원래 조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겁니까?
사실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큘러 변호사가 일요일 폭스뉴스 썬데이 방송에서 이 문제로 집중 추궁을 받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뮬러 특검의 마음까지 읽지는 못한다는 건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 이를 알려온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뮬러 특검 측에서는 아직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악단의 이름과 관련해서 내린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리건주 악단 슬렌치의 이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 슬렌치라는 단어는 눈이 찢어졌다는 의미로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아시아계를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부했었죠.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비하하는 의미가 있더라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막을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악단의 이름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 대법관들은 같은 이유로 악단에 손을 들어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전원일치로 지지하면서 모욕적인 의미가 있더라도 혐오스럽지 않다면 특허청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특허청의 결정은 수정헌법 1조의 기본 근간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모욕적인 생각의 표현 역시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이 소송이 어떻게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걸까요?
예, 슬렌치는 아시아계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록밴드, 즉 악단으로 지난 2011년에 악단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악단 이름에 아시아인 비하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유였죠. 자, 그러자 슬렌치 측은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악단이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연방항소순회법원은 9-3으로 악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에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죠. 자, 그리고 오바마 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결국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슬렌츠 측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슬렌츠 측은 악단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겠지만 아시아계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을 금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구두변론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도발적인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런 이름의 등록을 막는 것은 견해차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소송으로 주목받는 소송이 또 한 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바로 워싱턴 DC에 연고를 둔 미식 축구팀 레드스킨스 관련 소송입니다. 레드스킨스를 직역하면 붉은 피부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표현에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특허청은 레드스킨스 팀의 로고 등의 상표 등록을 취소했고요. 그러자 레드스킨스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는데요. 자,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슬렌치 악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레드스킨스 측 역시 비슷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대법원이 월요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소송을 다루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지난 2011년에 획정한 선거구가 소수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종적인 선거구라는 주장에 따라 시작된 소송인데요. 앞서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연방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217-213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가 전에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비공개 회의를 계속해왔지만 아직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독립기념일 휴가라고 하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쟁점이 뭐죠?
예,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언제 끝낼 것이냐. 일부 오바마케어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원래 메디케이드는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장애인 등 일부 빈곤층 주민을 돕는 제도인데 오바마케어 아래서 거의 모든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반대해왔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더 보수적인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지나치게 중도로 흘러선 안 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상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논의된 일은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소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 많은 의원이 초안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지난 금요일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맥코넬 대표는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반박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하원에서도 이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놓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상원은 사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요?
예,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현재 공화민주의석 비율이 52대 48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두 명이 반대해서 50대 50이 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자가 3명 이상 나오면 부결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다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쿠바 인스파이어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쿠바의 열정이 넘치지만 뜻하지 않게 고향 쿠바를 떠나 난민이 된 여성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시입니다. 7살 때 쿠바의 공산주의와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을 결심한 이모를 배웅하기 위해 바닷가에 나갔던 제시 씨.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What ended up happening was in the process of them building this raft, there was a person walking along the shoreline and didn't know if it was a
갑자기 해변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두운 밤이라 경찰인지 군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몰래 배에 타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해변에 서 있던 저와 할머니까지 배에 태워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할머니는 어느새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었죠. 수영을 해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수영을 못했던 저와 할머니는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게 쿠바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5일 밤낮을 비바람을 맞으며 항해한 끝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했고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던 난민촌으로 가게 됐어요.
1995년 제시 씨는 7살의 나이에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 낙천적인 성격의 제시 씨는 난민촌에서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난민 자격으로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모는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자살하고 맙니다. 이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자란 제시 씨에겐 피붙이라곤 외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많은 삼촌과 이모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
I didn't have family, but I had a lot of people from the community who were mentors, who are still mentors to this day.
저는 가족이 없었지만 지역 사회분들이 저의 멘토와 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계세요. 후원자분들이 학비며 음악 공부에 필요한 돈까지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성악을 공부해서 오페라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성악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음악가였던 한 후원자분 덕분이에요. 그분 덕에 장학금을 받고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유명한 예술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후원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은 친 부모님 못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분들은 저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로 봐주셨어요. 난민이나 이민자에게 갖는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이 딸처럼 조카처럼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사실 우리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또 매일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음악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을 못 주셨어요. 하지만 제겐 이모 또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후원자분들이 계셨죠. 제가 합창단 연습이나 오페라 공연을 다닐 때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를 차로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하는 공연마다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까지 다 해주셨어요.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제시 씨는 한 후원자 덕분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First of all, I met Obama when I lived in Tampa during his political campaign.
제가 템파에 있을 때였어요. 제 후원자 중 한 분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죠. 당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창 선거 운동을 할 때였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저를 보시곤 아가씨 저를 뽑아줄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당돌하게 아니요 안 뽑을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에 당선되지도 못할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You're not gonna win. Funny enough though, I said.
그렇게 말해놓고는 조금 미안해서 전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만약 시민권을 따게 되면 오바마 후보님을 뽑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선거일 전에 시민권을 받게 됐고 오바마 후보에게 저의 첫 한 표를 던지게 됐죠.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만남 덕분에 제시 씨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I was sitting down and I was like, I don't know how I'm going to do it, but I have to come to DC. I have to be a part of this.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나도 워싱턴 DC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역사회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받은 사랑을 미국인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또 미국 사회 변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는 나도 이 변화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템파를 떠나 워싱턴 DC로 갔어요.
오페라 가수를 꿈꿨던 소녀는 그렇게 의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제시 씨는 20살에 불과했지요.
Kathy Castor. I literally harassed her and her staff until they said sure. You can get
저의 출신 지역인 플로리다 템파 지역구를 대표했던 캐시 캐스터 민주당 하원 의원 사무실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으니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2009년 2월 5일부터 캐스터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턴, 그러니까 수습 직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어요. 결국 의회에서 퇴근하고 나면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노숙자 쉼터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나중에 캐스터 의원이 제 사정을 알고는 의원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허락해 줬고요. 일한 지 4개월 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살집을 마련해서는 템파에 계시던 할머니를 바로 모시고 왔죠.
난민 출신으로 본인과 같은 난민이 많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과 일을 하며 제시 씨는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키우던 제시 씨에게 하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My curveball happened in 2012 while I was working in Congress. A man went on the wrong side of the road, hit my car, and as a result, I have a traumatic brain injury.
2012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그 사고로 외상성 뇌 손상을 입고 특별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뇌를 다쳤으니 걷는 건 물론이고 말하고 쓰는 것도 못했죠. 의사들은 제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전 결국 의회 보좌관직을 떠나야 했고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I thought my life was over. And you know, like at some point
처음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른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에도 수십 번 토하면서 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죠.
제시 씨는 믿음의 힘과 강인한 의지로 힘겨웠던 치료 과정을 이겨냈고 결국 아무런 장애가 없는 완벽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쿠바 출신 사업가 제시 카이자도 에스폰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된 제시 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입니다.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how's your new job? 새 직장이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아.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가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걱정 마. 원래 큰 사무실에 새로 들어가면 요령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 라고 하자 제이슨도 내 말이 맞아. 다행히 사무실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s expression is learn, L-E-A-R-N, learn the ropes, R-O-P-E-S, ropes, learn the ropes.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It may be for a particular job or activity. 단어 learn, learn은 배우다 라는 뜻이고, rope, rope는 밧줄이죠. 그런데 rope, rope를 복수형으로 바꾸고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ropes가 되면 방법, 요령,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learn the ropes 하면 무엇에 대해 제대로 배우다, 요령을 익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Keep in mind that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both personal and business conversations.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새 직장을 들어간 모양입니다. 제이슨이 제게 자기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하자 제가 걱정하지 말라며 큰 사무실에 일하려면 배울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배울 때 또는 요령을 익힐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learn the ropes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Let's review.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티나 터너의 Private Dancer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e men come in these places and the men are all the same. You don't look at their faces and you don't ask their names. You don't think of them as human. You don't think of them at all. You keep your mind on the money, keeping your eyes on the wall. I'm your private dancer, a dancer for money. Do what you want me to do. I'm your private dancer, a dancer for money. And any old music will do. I wanna make $1 million. Sea. Have a husband and some children. Yeah, I guess I want a family. All the men come in these places, and the men are all the same. You don't look at their faces, and you don't ask their name. I'm your private dancer, a dancer for money. Do what you want me to do.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모술 지역에서 퇴각시키기 위한 이라크군의 6개월 동안 작전이 거의 종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술을 장악한 테러단체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진격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에서 모술을 내어준 뒤 지금은 일부 서부 지역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IS의 격퇴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이들이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면서 모술 지역의 민간인들을 더욱 잔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따르면 IS는 지난 3주 동안 2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일가족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제이드 알 후세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난하는 어린이를 향해 총을 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들의 만행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S는 한때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학살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가족을 식량과 물이 없는 지하실에 가둔 뒤 문을 봉쇄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거리와 주택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IS 격퇴 전 미국의 브렛 맥거크 대통령 특사는 미국은 IS의 완전 격퇴를 위해 이라크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또 지금 모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말로 IS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량 학살자이자 야만인이고 문명과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다에시의 포로로 잡혀있는 민간인의 자유를 위해 이라크군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